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도 보이시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계월 할머니는 아들 영남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계월 할머니는 아들이 사라진 이후 사망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사는 게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이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방송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북한에서 일본 여성 메구미와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의 의욕이 생기고 잠자던 열정이 살아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82살 된 노모가 아들을 만난다는 기대로 살았습니다. 2006년 6월 28일 북한에 있는 금강산 호텔에서 45세 된 아들 김영남 씨를 만났습니다. 눈물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방향도 다르고 사는 목적도 다르고 사는 삶의 끝도 다른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순간이라도 좀 즐겁게 살자. 그래, 순간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간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을 위해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삶이 좀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막연한 희망사항일까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의 목적지가 도착 장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습니까? 뭐 아멘 안 하십니까?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는 또 헤롯 왕에게 보내요. 헤롯 왕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 관저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십자에 못 박으라. 그렇게 허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 60km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형에 죽었어야 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에 이 유대법에 반대된다 생각되면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라도이까지 얘기해가지고 어렵게 십자가에 죽게 할 게 뭡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아요.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 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이 예수교,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굳이 로마의 법을 빌려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신명기에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없어지지 않지만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싹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렵지만 그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자꾸 얘기해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내려왔더라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를 고발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에 죽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날도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두 강도 사이에 죽게 하는데 그가 감시 총책임자로 있었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5분 만에 질식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 온몸이 촉 처지면서 호흡곤란으로 5분 만에 질식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로마 병정들은 이 십자가형의 처참함을 알리기 위하여 절대로 로마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반역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 위에 매달린 사람 좀 오래 고통 속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다리 밑에 강목을 하나 받쳐놓는 거예요. 다리 밑에 강목을 받쳐놓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몸이 촉 쳐져서 호흡곤란으로 죽기 직전에 다리에 힘을 써서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또 몸이 촉 쳐져 또 위로 와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걸 계속 되풀이하셨습니다. 올라왔다가 호흡하시고 내려갔다가 또 호흡하시고.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저녁이 되어도 계속 살아있으면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죽게 하느냐 하면 이 다리에 이 정강이 뼈를 부숴버려요. 그러면 몸이 촉 처지면서 그냥 5분 안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까이 갔어요. 두 강도는 죽지 않았어요. 정강이 뼈를 쳐요. 두 강도 5분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가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강이 뼈를 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랬더니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흘렀어요. 사람은 완전히 죽으면 이 피가 혈청과 적혈구로 분리가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누가 달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무덤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3일장 내지 5일장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3일장인데 3일 정도 시체를 안치해요. 그래서 이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곳은 이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무덤에 넣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죽자마자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고도 고대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그가 남긴 책에서 예수는 티베루스 황제 치하에서 극형을 당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는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타키투스나 요세푸스는 둘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고대 문헌의 45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을 보면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 되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열두 제자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이 500명은 남자만 5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칠 때 꼭 남자만 숫자 개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여자는 없었습니까? 남자만 500명 모여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니죠. 여자도 있었죠. 또 어린아이도 있었죠.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500여 형제라는 말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본 사람이 15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명 사람 중에 지금도 대다수 태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약 AD 한 60년경에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20, 30년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태반이나 대부분이 지금 다 살아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요셉의 피가 없는 그런 아들이죠.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 아들, 딸이 태어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해도 이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왜요? 아,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눈먼자 눈도 뜨게 하고 막 안전뱅이도 고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오병이어로 5천명 막 모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도 야고보는 웃기지 마라, 우리 형님이야,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형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님아, 정신 차리래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동생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은 형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나서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는 그날 180도로 달라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내 형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날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초대교인들이 이 야고보의 시체를 치우면서 그의 무릎을 보고 눈물바다가 돼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야고보가 나중에 결국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다가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후에 오병의 형제에게 보이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모든 사도는 열두 제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앞이 열두 제자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도는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자, 열두 제자 있고 또 70여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맨 나중에 이 말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 자인 것 같다 표현이죠. 그리고 만삭도 되지 못했다 이 말은 이 태어나 우리가 보통 10달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좀 일찍 태어난 사람들을 약간 비웃는 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그만큼 나는 그 만삭도 되지 않은 채 태어나온 아이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정말 만삭도 되지 않는 자와 같다라는 이런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만 소개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개바, 뭐 베드로를 포함해서 열두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라는 말 안에는 제가 한 1500명 정도 있다 했죠. 그리고 모든 사도, 그건 또 한 70여 명의 제자들 다 합하면 약 2천 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있습니까? 40일 계시죠. 왜 40일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왜 40일 동안 계속 나타났다고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루 이틀 계시다가 천국 올라갔으면 아 우리가 헛것을 봤나? 아 우리가 착각했나? 환상이었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40일 계속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부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부활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부활은 팩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본인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10번 정도 예언하셨어요. 그리스 철학자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AD 125년에 그의 친구에게 쓴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이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줄지어 묘지로 갈 때마다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행진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려면 지금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나와 상관없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그 한 번의 기적, 그게 뭘 나를 그렇게 흥분시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서 여러분이 뭐 달라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분이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살인자에서 이제 더 이상 살인하지 않는다. 이 정도도 해도 대단한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아예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다가 그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설명 들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이 바울을 바꿔놨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내게도 보이셨어요. 그래서 바울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죠?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사람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인물입니다. 이분이 어느 해 영국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을 마치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 철저한 힌두교인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썬다싱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썬다싱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인도에 온 선교사님들 지나가면 돌 던지고 그분들이 나눠주는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불태웠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기독교 얘기 선교사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울처럼 그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나를 핍박하려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 그날 그는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엄청난 평안이 밀려왔어요. 그 후 선다싱은 완전히 변해가지고 오로지 부활의 예수님만 전하는 자로 살다가 그는 인도의 성자가 되었어요. 그의 삶이 삶 자체가 그냥 성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해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부활과 나는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한 번의 해프닝이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이십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주인인 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어요. 이게 옛자라는 것은 아담의 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그 아담의 피. 이 옛사람, 내가 주인인 이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럼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왜 부활하셨다고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이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인인 내가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선다신도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봅니까? 내 안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부활,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뭘 해도 두려워요. 늘 사망이 왕노릇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렵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두렵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 가져도 두렵습니다. 몸이 조금만 나빠도 두렵습니다. 수백 가지 보험 다 들어도 두렵습니다. 영양제를 한 트럭씩 먹어도 두렵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망,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자는 산다고 해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 사망은 인류 최대의 강적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사망 앞에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사망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을 한다 해도 사망 앞에는 무력합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줄리어스 시저도, 진시황도, 세상의 모든 영웅 호걸들이 다 사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망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사망에 주눅들어 삽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죠. 왜요?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이 사망을 깨는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을 깨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을 읽죠.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면 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늘 사망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나중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를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현실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사망이 주인이 아니라 생명이 주인이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합니다. 옛날 그 나치가 세상을 지배할 때, 히틀러가 세상을 지배할 때 독일에 본회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 그분이 이 나치에 반대를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한 말, 그는 죽음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며 웃으면서 사행장을 향해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로마서 6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가 주인이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죠.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다. 나는 아버지의 튀어나온 배를 증오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술 주정뱅이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느꼈다. 여러분이 조그만 시골 마을 출신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것이다.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알았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술 주정뱅이인 아버지를 무시했다. 나도 친구들과 맞장구를 치며 함께 웃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나는 종종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구타를 당해 걸음더미에 누워있는 것을 종종 발견했다. 어느 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을 때 나는 술 취한 아버지를 흙간으로 끌고 가서 묶어놓았다. 그리고 친구들에겐 아버지는 밖에 나가셨다고 말하였다.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내 삶에 들어왔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변하여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에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말을 걸었다. 조씨,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얼마 전까지는 저는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내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증오를 사라지게 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할 능력도 주셨어요. 저는 지금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한 시간 정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내 삶에서 최고의 떨리는 순간을 경험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시야, 예수님께서 너의 삶에 행한 일을 내 삶에도 하실 수 있다면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고 싶구나. 나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단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내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모신 이후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이후 곧바로 단 한 번도 술을 드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죠? 국민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 이름 얘기하고 고등학생에게도 그 사람 얘기하고 대학생들에게도 한국 사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이순신 다 좋아하잖아요. 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나 살인자나 강도 중에 나는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을 만나 내 삶이 바뀌었노라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만나 우리 가정이 획기적으로 변했노라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존경하는데.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나 살인자나 강도 중에 나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망이 왕 노릇하는 자가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현실의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희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열두 제자 마음 안에 살아 계시고,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살아 계시고, 지금 저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당신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최계월 할머니 얘기를 했죠. 이 최계월 할머니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잠자던 심장이 다시 뛰고 시무룩한 삶에 열정이 생겼어요. 이 최씨의 할머니는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생기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희망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옛사람, 아담의 옛사람, 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이 넘쳐납니다. 찬양하겠습니다.